오늘은 경계선을 잘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깊이 탐구에 들어가다 보면 최첨단 과학, 최첨단 이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훑어보면 이 천지 만물,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이렇게 성경과 최첨단 과학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지탱되는 두 가지 핵심 개념, 창조의 원리, 그것은 아마도 융합과 분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융합과 분열의 두 가지 움직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융합과 분열의 움직임을 주도해가는 배후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그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해서 모든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이간질해서 분열시키는 원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원수는 끊임없이 사람의 욕심을, 눈먼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견주어보고 하나님과 경쟁해보려고 교만의 바벨탑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융합, 끊임없이 모든 세상 만물의 시스템을 통합시켜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네트워킹 되어져 가고 통합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상 만물을 완전하게 새롭게 재창조하시고자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활동과는 정반대적 의미에서 융합과 분열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의 모든 융합의 전략을 다 깨뜨려서 분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과거 창세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경쟁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올라가 보겠다고 하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합시켰죠. 융합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적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완전하게 집행하시고자 모든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어명이 온전하게 집행되도록 융합, 통합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융합 활동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면은 바로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신령한 신비로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성도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융합, 통합시키려고 재창조하시려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한 세상 재창조의 섭리의 비밀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융합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편에 가담할 수밖에 없어요. 융합과 분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편에 설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융합활동, 하나님의 하나됨, 그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 특별히 로마의 교회에 주신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엄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포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 교회마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가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도 없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순교하기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만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심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거나 싸우다가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왜 그러는지 그 깊은 내막,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로 싸우기보다는 이단 사이비를 쫓아내야 된다, 신학적 교리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싸우냐면은 더 많은 경우에 비본질적인 문제, 때로는요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해요.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다툼과 갈등이 로마 당시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분열의 위기를 겪었느냐? 그 위기의 이슈가 뭐냐? 음식 문제와 날짜 문제였습니다. 왜 음식과 날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당시 로마 서해 문화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중에 상당수가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던 재물들이 대거 시장에 나와서 팔렸던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사서 먹다 보면은 이게 재물 드려진 음식인지 또는 그게 아닌지 뭐 마크를 찍어 놓은 것도 아니니까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시장에 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날짜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유대교의 절기와 관습은 뭐냐면 그들은 주로 예배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토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드리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첫날에 그날을 안식일로 잡아, 그날을 주일로 잡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그 어떤 한 주간의 생활의 리듬에 맞다. 그러니까 어때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비난하여 공동체의 지체를 깨뜨려서 분열할 정도의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때 심판대는 천국의 지옥 심판이 아니라 상벌을, 신앙의 상벌을 논하는 심판대, 시상대란 말이에요. 각자의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누가 하느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가서 몽땅 다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 카메라 다 찍어놓았거든요. 다 영상 보여주시면서 상과 벌, 공과 과를 다 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성실하게 섬겼던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천국의 백성은 되었지만 조금은 부끄러울 겁니다. 왜요? 노메달이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투다가 몽땅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죽고 내 죽자입니다. 몽땅 다 죽는 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왜 네 죽고 내 죽자가 일어납니까? 어리석은 교만, 맹목적인 자존심, 이것 때문에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부부지간에 그 별것도 아닌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결혼생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 자기 부인입니다. 네 죽고 내 죽자, 그 경쟁의 자존심 경쟁의 말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는 피눈물 흘리고 누구는 춤추며 기뻐할까요? 잘 생각해. 영적인 배우가 있다니까요. 융합과 분열의 움직임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한심한 것들 이러지 말라고요. 자존심이 개입되고 기득권이 개입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에 물에 푹 잠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물을 손에 찍어다가 바를 것인가, 아니면 물을 부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교단이 분열되기도 했어요. 유아 세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애들이 자기 신앙 고백도 안 하는 애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을 바라보고 이것을 신앙의 덕을 세우는, 부모들을 결단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덕스럽다고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논쟁 가지고 교회가요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을 죽고 죽이고,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일 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선교 초기에 남자와 여자,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예배당 한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다 없다로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왜 그러냐? 유교 문화의 배경이 있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 지금 어때요? 남녀 칠세 자동석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 논쟁대로 하면 쫙 갈라가지고 여기 저기 새로 앉아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과거에 이런 논쟁들이 없었을까요? 크고 작은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단 위에 올라올 때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이름하여 그것을 유신 무신 논쟁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에요. 물론 교회 어른들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토론을 심각하게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전통은 여기는 특별한 자리, 그래서 모세도 신을 벗었으니까 우리도 신을 벗자, 그건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에너지 소모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처음에 어때요? 무신, 신 없이 하자. 그래가지고 양말을 만 신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냄새도 나고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위생상 그래서 덧신, 덧버섯 같은 덧신을 신었대요. 그래서 또 덧신을 신으니까 이게 또 본때가 안 나나요. 그래가 그 다음에 슬리퍼로 바꿨습니다. 슬리퍼로 바꿨는데 또 이렇게 끌고 다니니 그것도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 그러면 신발 신고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일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저는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논쟁이 일어났겠지만 조금 지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지지만 어때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 되고 포용하고 지혜를 모으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별것 아닌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좀 힘들고 괴롭지만 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자, 이 융합,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독자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모두 다 음식을 먹어야 돼, 모두 다 이 날짜를 지켜야 돼, 이런 거 아니라 획일적인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의 요구함부터 어떠냐, 각자의 믿음의 경계, 자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하나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됨의 가장 좋은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델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자기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독자성과 개성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셋입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분명하게 셋으로 존재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들이 한 몸, 한 교회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되면 몸을 딱 붙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통합이에요.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한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하나됨의 통치가 하나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융합을,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열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기의,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판단의 잣대,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때 나라의 국경선을 예고도 없이 확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각자 믿음의 경계선, 고유한 경계선, 이걸 침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침범하지 마라, 경계선 안에 머물러 하는데 침범해버린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선악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착각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연애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돈 받으면 뇌물이고 내가 돈 받으면 감사의 선물입니다. 남이 하는 우스갯소리는 푼수짓이고 내가 하면 탁월한 유머 감각입니다. 남이 고집 피우면 꽉 막힌 고집 불통이고 내가 고집 피우면 뚜렷한 소신. 이 자기잣대가 얼마나 지 마음대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데 이것으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들이댄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왜 생명나무의 길인가? 이것은 자기의가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자기의가 자랑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하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택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이 자기의에 빚져서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에 빚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덧립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잣대, 자기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기 잣대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덧립는 성도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사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좀 화가 나고 열받고 상처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모양이냐? 욕하고 싶고 열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 교회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씨름하는 분들, 그런 분들 혹여 여러분 그 좋은 믿음, 그 강한 믿음으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딴짓하는 연약한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숙한 믿음은 좀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비치고 살아가는 자지 우리가 잘 믿는다,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더 많이 했다, 자기의, 자기 공로를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암 걸려 죽게 됐는데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살 길 생겨난 거예요. 그럼 아직도 암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병원에 모여가지고 암 환자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면 어때요? 네 암이 크다, 내 암이 작다 이렇게 싸우면은 환자들끼리 더 비참해지고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받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목사로서 여러분 다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앞장서는 교회 지도자들, 남들은 수고하는 가운데 좀 힘들었던 게 있으면 사랑으로 품어내세요. 또 좀 생각이 다른 분들, 그분들의 다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일하고 더 선교하고 더 많이 나누고 드려야지. 그러나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통일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받아서 하나 되어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특별히 믿음 좋은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다면 제일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라틴어 함께, 콤이라는 단어와 무니스, 봉사하다, 선물이 된다 이런 뜻으로 구성되어졌어요. 그러면 church community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느냐? 함께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때 온전히 하나 되어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원수의 분열 책동을 이기고 견고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되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봅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서로 받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융합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신 하나님 뜻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